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세 번 여기 나와 있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을 가지고 책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어요. 이 책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서점에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서 한 50권을 더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저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싱크홀 영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외면 세계에만 치중하다가 내면 세계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 땅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심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과 혼이 얼마나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다. 변화가 되려면 지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지적인 훈련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될 수 있다. 지난주에는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맥도날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driven people,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 차를 몰고 가면 그러면 끌려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쫓겨다닌 사람,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게 말씀을 드렸고, 쫓겨다닌 사람은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언젠가 인생이 무참히 파괴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내면 세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람, 그래서 외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황금세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다.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세상이 좁아야죠. 세장 안에서만 갇혀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워크홀릭이다, 그래서 워크홀릭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종류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인데, 오늘 이제 부름받은 사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그럼 어떻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냐? 내면 세계가 정비가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내면 세계가 정비가 되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외적인 것 쫓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타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턴테이블, 옛날에 이제 전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LP 이걸 꽂으면은 그러면 턴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턴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턴테이블. 하나님이 이제 그걸 돌리시는데 여기에 올라타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인데, 이게 가서 보시면 저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축척이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500km. 저는 공과대학에서 일한 사람이라 항상 저거 길이가 얼마큼인데 이런 거가 없으면은 그럼 지도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게 500km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 저게 적어도 3,000km, 4,000km 이쪽으로 퍼져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저기 저 빨갛게 저기 선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거져 있는데 저게 다 철도입니다. 철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난 한 200년 동안 저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강의 이제 나라를 만들면서 철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철도를 저렇게 이제 깔아놨어요. 그래서 뭐 워싱턴이든 시카고든 아니면 뉴욕이든 가면 대개가 펜 스테이션 아니면 유니언 스테이션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기차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센터가 어디 있는지 가서 보시려면 그럼 기차역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기찻길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은 미국에 짐들을 다 옮겨야 되고 뭐 플로리다 이런 오렌지니 이런 거 다 옮겨야 되고 이러려면 뭐 트레일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차 화물 열차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놓은 이런 장소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와 같은 풍경이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기차가 지나간다 하면 땡땡땡땡 해갖고 이제 세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쓰면은 어떨 때는 5분, 어떨 때는 10분, 어떨 때는 밤 같으면 무려 20분, 30분을 건널목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못 지나가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차가 많은가. 저런 게 끝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기 때문에 한번 미국 가서 사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천국 다음엔 미국이에요. 제가 이거 뭐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특히 젊은 사람들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본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하여튼 무지무지 길어요. 하여튼 저기 걸리면 레일로드 해서 땡땡땡땡 하는 거 이거 하기만 그냥 어떻게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오래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자, 역에 가면은 저런 기차들이 이 지역 저 지역 특히 뭐 시카고라든지 이런 커다란 뉴욕이라는 데 가면은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기차들이 모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봤던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건 화물차고 저 화물차 맨 앞에 있는 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 기관차예요. 저 기관차가 수백 개 뭐 수천 개 달려 있는 저 화물 기차를 끌고 이제 역에 이제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화물 하고 나서 저 기관차를 돌려야 그래야 기관차가 또 가서 실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하는 이와 같은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가 턴테이블입니다. 한번 가서 메릴랜드 주에 있는 턴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기차를. 여기 인천에도 이제 KTX가 저 송도에 지금 생겨서 짓고 있는데 들어오면 저런 턴테이블이 있어야 그래야 기차를 이제 돌려요. 그래야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왔던 대로 저렇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책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 이 책을 가서 보면 5장의 제목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자기 할머니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6살인가 7살 때 할머니가 기차 승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차역에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냥 수많은 화물열차가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소리가 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기관차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할머니가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그 기차역 광장 한쪽에 이제 갔더니 턴테이블, 우리가 봤던 저 턴테이블이라는 이런 기계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 있는 것만 기관차고 뒤에 있는 건 끌려오는 건데, 끌려온 다음에 저걸 돌려야 얘가 또 그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또 화물을 실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턴테이블 참 저게 엄청난 힘으로 저걸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든, 내 생각에는 하나님에게도 턴테이블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진로를 바뀌기 위해 이 턴테이블을 사용하신단다. 하나님은 언젠가 너도 자신의 턴테이블에 올려놓으실 거야. 너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다가 생각할 테지만 하나님의 턴테이블이 너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실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줬던 이 턴테이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할머니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에게도 턴테이블이 있단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사람들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인생의 행로가 본인 자신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인생의 행로를 잘못해간 사람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앉아있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턴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순종하고 올라타면 우리도 쫓겨다니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든 맥도날드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1940년생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80살 때 생일 기록 뭐 이런 걸 가서 보니까 1940년, 그러니까 올해 83세입니다. 83세.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8살 경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큰 교회의 목사가 돼서 출세 가도로 이렇게 이제 달려갔어요. 그래서 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47살이 되던, 정말 목회자로 잘 나가던 때에 간음죄를 짓습니다. 여기 그 책을 가서 읽어보고 하면 그 부인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책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20, 결혼을 아마 한 미국 사람들 대개 22살 이쯤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몰래 간음죄를 목사가 이제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나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어떠한 것인지 나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당신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실패의 과정을 겪은 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의 신뢰를 얻어야 뭐 가장으로서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설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성도가 돼서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일 이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교회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경청해서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부서진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으로, 목사가 간음죄를 짓고 목회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얻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나는 소망이 무너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주고받는 게 없어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발견하고, 또 목회자의 이런 그 뻔한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무너진 영적 상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 대한 실망이 회복이 된 이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목회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마음이 부서진 상태로 이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 보면 많은 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서른 줄이고 마흔 줄이고 있는데 그 줄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지금 앉아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부터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의 그 신뢰관계 이거 회복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회개하고 아내와 가정이 이제 충성하고 충실한 이런 모든 거 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가 정말로 회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빌 클린턴 이 사람이 이제 성추행하고 이렇게 됐을 때 빌 클린턴을 위한 상담 목회자가 돼서 그래서 성추행했을 때 그러한 거 어려운 거 클린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위로해주는 이런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 내면 세계 질서, 그다음에 영적인 성장 이거 외에도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 여러 가지 책과 함께 저술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에는 성공적인 이와 같은 그 목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심정일 줄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무너지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절실히 이런 실패를 통해 이제 깨닫고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여기 있는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져서 그래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가 6살, 7살 때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에게는 턴테이블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그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 거야. 거기에 순종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 최저, 저 밑으로 그러니까 간음죄를 짓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목사에게 그렇게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이제 올라가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우리 교회 나라 뭐 교회 무슨 목사 등 해서 간음죄 짓고는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오고 회개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자, 목회자에게,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외적인 삶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누구를 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적인 걸 넘어서 내면 세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경계를 넘어 부적절한 대로 나아가는 행동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 아래 있는 이들 사이에는 소위 육체적인 유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종종 멋진 특권과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감이 도덕적 실패의 모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든 집사든 뭐 지역인도자든 찬양대 지휘자든 뭐 교사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뭐 듣진 않았지만 이찬수 목사가 교회 성가대 너무 위험하다 해갖고 뭐 5분짜리인가 올라왔어요. 그냥 접촉이 심하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성가대 한다 그러고 이래갖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부부가 일을 해야 된다. 부부가 일을 하고, 이런 마귀가 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애초부터 차단을 해야지. 이게 다윗도 걸려 넘어졌잖아요. 다윗도 걸려 넘어졌는데 그 기억을 하고 애시당초 이거를 잘라서 교회 내에서 이런 간음, 음행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목사나 이렇게 좀 지위의 높은 자리 세상에서도 그래서 여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 악수하자 그러면 딱 하잖아요.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분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딱 제가 미국 사람들은 가서 포옹을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게 일반 문화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지경에 이제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매님이나 누구 뭐 하면은 제 아내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놓잖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턴테이블에서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런 데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뭐 예레미야, 그다음에 느헤미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여러 성경에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소명대로 움직인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도 잘 살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쫓겨나서 40년 방황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맥도날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하는 동안에 12명의 이제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종교 조직이나 아니면 사기업에 높은 위치에 뽑힐 만한 인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가서 보니까 베드로 뭐 도마 뭐 이렇게 살펴보니 그러면서 우리 인재를 뽑아다가 다른 데 소개시켜준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헤드헌터 아마 어떤 헤드헌터도 맨정신으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뽑지는 않을 거다. 헤드헌터가 누구를 뽑으려고 그래서 좀 유명하고 뭐가 잘나고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을 뽑아갖고 저기다 소개하고 그래서 돈 벌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열두 제자에 이렇게 스펙을 가서 보니까 헤드헌터의 눈에 들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생각과 달리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각 사람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초대교회를 이끌며 예수님의 교회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이 가던 방향, 이 마태 같으면은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였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사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턴테이블에 딱 올라서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가기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돌려놓지 않거든요. 기회를 주시고 때마다 때마다 생각해 보라고 찬스를 주시고, 근데 올라타는 건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저 턴테이블에 거기 올라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다. 남자들 이야기만 하면 좀 안 되니까 우리 여자들 이야기도 이제 적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 15살쯤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갖고, 그렇죠? 그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턴테이블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죠.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 룻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한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의 턴테이블 여기에 올라타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받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맥도날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맥도날드 자신의 이런 그 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의 행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가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맥도날드가 이렇게 47살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해서 인생의 최하점으로 이제 내려간 이런 일이 있고 할 때 그에게 가장 큰 도전과 격려를 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봐야 되고 뭔가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될 때 늘 침례자 요한의 행적을 살펴보게 됐다. 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 맥도날드의 평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세계에서 요한은 그리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집안이 훌륭하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랍비 학교에 다녀서 그 당시에 지금 시골에게 뭐 하버드 대학을 다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의 출생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정말 경건하게 독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늦게 들어서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서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 늙어서 이 침례자 요한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 조실부모한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음식도 가서 보니까 메뚜기를 먹었다 그러고, 들에서 나는 이런 꿀을 먹었다 그러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별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침례자 요한의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에 아주 특별한 힘과 동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된 이 침례자 요한의 기사, 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기사,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라고 하고 나서 곧바로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예수님 초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4절 5절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귀중한 말씀이 나와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내면 세계가 정립이 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산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지난 시간에 쫓겨다닌 사람의 예를 제가 사울을 들었어요. 자, 사울과 요한의 이런 대조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어떨 때 이 두 사람의 대조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개인의 정체성과 직업적 안정이 위협을 받을 때 쫓겨다닌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은 키도 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인데 그래 그 다윗 하나를 그걸 죽이려고, 그렇죠? 온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다윗을 죽이는 데 바친 사람이, 이 사람은.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인생을 바친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자, 맹렬히 그를 뒤쫓으면서 포악스럽게 이제 행동을 하고, 그러고선 다윗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보다 누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일생을 망친 사람이 이 사울이다. 근데 요한을 가서 보니까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몰리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자기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선생님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군중에게 소개해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1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한의 반응이 어떠한가? 참 너무나 귀중한 그런 증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22절 가서 보시면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논에 물이 많으니까 요한도 이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24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며 정결하게 하는 일 물로 이렇게 씻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시니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가나이다. 그 전까지는 다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한의 인기가 그냥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침례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이 땅에는 사람 가운데 그걸 받으신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다.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분 앞에 보내온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냐.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리스도시면 말씀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 그렇죠? 그 이야기한 다음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됐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신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들러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들러리가 나타나서 내 인기가 하락을 해도 나는 신랑이 나타난 것 때문에 신랑을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영어로 가서 보시면 30절에 He must increase. 그분의 하는 일을 모든 거는 점점 반드시 증가하고 흥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But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쇠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청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청직이. 자기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의 반응은 청직이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소개한 이후로 선생님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그 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 이제 동요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하여튼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전혀 동요가 없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에게 전혀 동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몰리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서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요한이 흐뭇해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다. 내게 몰려왔을 때도 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그런 사람들이다. 요한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 쫓겨다니지 않고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 내게 몰려오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과 얼마나 모습이 다르냐. 맥도날드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모든 걸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청지기지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의 이 청지기 의식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뭐를 포기했어요? 자기에게 몰려오는 군중을 포기했잖아요. 이거는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빌려준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 참 그렇게 되지 원치 않지만 내 직업도 내 재산도 타고난 재능도 영적인 선물 심지어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정말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소유물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만 하는 이런 청지기직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거기 가서 보니까 맥도날드가 이렇게 썼어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건가 정말로? 아니면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건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쥐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고 하는 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111 이렇게 하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 생각하고 더 안절부절 못하고 그걸 쫓아다니는 이런 삶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날아가도 그것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정말 부름받은 사람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확고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이게 요한의 자기 인식에서 무엇보다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2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나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도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들러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구약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건 뭐냐? 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전령이 되기 위해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대언자 역할을 할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어디까지 안 가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거기까지 가려고 한 사람이야. 사울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은 어디서 딱 잘라버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죠, 달려가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모든 백성이 저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지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확립, 이게 확실하게 섰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완 대조적으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막강한 권력을 갖잖아요. 그럼 이걸 막 휘두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된다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못 놔요. 그리고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고 그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울처럼 자기 사위까지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 좀 카톡 대화를 좀 나눴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며 나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글을 이제 써 보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불쑥 카톡을 저한테 보내갖고 자기가 누군데 저 할 말이 있다. 그러길래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카톡을 안 하니까 이메일로 용건을 말하면 용건을 보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은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뭐 자기가 무슨 뭐 영상을 찍어서 뭘 했는데 그 영상으로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나한테 그걸 뭘 알려주려고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카톡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 저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셔서 알 거야. 자기를 일단 드러내려고 하면 그럼 목사와의 관계가 이미 끊어지는 거예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처도 싫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철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조용히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교제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목사도 되고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온 거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서 그냥 죽어라고 그걸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험담과 비방과 뭐가 다 있어도 그래도 지금 이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돼.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은 미국말로 캐릭터, 성품이다. 성품. 캐릭터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캐릭터가 굿 네이처, 굿 캐릭터가 이게 돼야 사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무슨 큰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일만 쫓아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이 커지면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혹사시키고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진 야망을 가지고 이거를 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요즘 또 하나의 젊은이를 봅니다. 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거짓말과 사기로 가득한데 포장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짜로 만들면 끝이 어떨지, 우리 성경 읽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끝이 어떨지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뻔한데 그것이 안 보이나 봅니다. 근데 그런 자를 추종하는 목사들은 더 한심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영할 거고 안 그러면 사라지는 거다. 맞습니까? 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번영할 거고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인간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젊은 친구가 좋은 인품, 수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결국 거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까 내가 걱정이 된다. 예의 바르게 사람들의 호감을 받으며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점점점점 해서 이제 보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는 그런 야망을 가졌어요. 그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한테 목사라고 안 부르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되겠어요? 예. 여태까지 10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교회 뭐 목사가 되기 전에 형제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왜 나한테 목사라고 안 그러냐고. 이게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내면 세계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시간이 되면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되면 다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 그런 날이 있는 거지. 나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목사라고 불러.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타고 인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이제 써서 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과거가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 턴테이블에 올라타 하고 턴테이블을 올려주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이런 사역자가 됐다는 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들면서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를 그걸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적어놓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뀐 그런 사람이에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God holds our future.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턴테이블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거 영상. 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아까 거는 180도를 돌리는 건데 저런 역에 들어가면은 저게 라운드 하우스가 있어요. 라운드 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30도밖에 안 트는 거예요. 또 어떤 열차는 45도를 틀고 어떤 열차는 90도를 틀고 어떤 135도, 어떤 건 180도를 틀고 뭐예요? 가는 방향, 이 기관차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은 누가 알고 있어요? 턴테이블 돌리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면은 저기 가서 레일로드 트랙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으로 있는데 저 턴테이블이, 그렇죠, 원하는 데로 가서 저 기관차가 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 미래를 쥐고 계시는데 이게 30도 틀어야 될지 45도 틀어야 될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려고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그러고 자꾸 딴 방향으로 가면 인생이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청지기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아내, 내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뭐 지위, 명예,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라고 주신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쟁취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건가, 이걸 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깊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 결론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성경과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쇠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교회가 잘 되면 나는 사라져도 된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리더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쫓겨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쫓겨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쫓겨다닐 이유가 내가 이걸 꼭 쥐고 90살, 100살까지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놓으시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일도 할 수 있지 꼭 나만 이 일을 해야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면 형제님, 형제님 이거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형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나바. 그리고 역사 속으로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위대하게 됐지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하나님 나라에선 둘 다가 다 똑같이 칭찬을 받을 거다. 이렇게 살면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묵묵히 기다려도 되고, 그리고 그게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오지 않으면 그럼 그걸 다 난 삶을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인생이 꼬이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내가 올라서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모든 성도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나 어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시면 저는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